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의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불경죄로 숙청됐다고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임금인상을 둘러싼 개성공단 갈등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현영철 숙청 사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북한의 도발적 행동과 북한 내부의 극도의 공포 정치가 알려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국민들 사이에 커지고 있습니다.
네, 방금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보셨는데요. 현영철 북한 인민무력부장이 처형됐다는 한국 국가정보원의 발표를 사실상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 현영철은 불과 한 달 전인 지난달 16일만 해도 러시아를 방문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런 현영철이 어떻게 숙청이 됐다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 한국 국가정보원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이 군부의 서열 2위, 북한 군부의 서열 2위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지난 4월 30일경에 반역죄로 수백 명의 장령급 군 간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양 인근의 강건 종합군관학교에서 고사총으로 공개 총살당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첩보 내용에 상당히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 정보와 첩보는 좀 구분이 됩니다. 네. 이 정보는 진위가 확인된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요. 이 첩보는 개연성이 있지만 확인은 아직 안 된 것을 보통 첩보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 국가정보원의 그 발표 내용을 국내외 한국 언론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들도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 국가정보원이 이 첩보 내용에 대해서 사실일 것으로 상당히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큰 관심을 끌었는데요. 특히나 이 현영철의 이 처형과 관련해서는 고사총으로 공개 총살했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이 고사총이라는 게 이 저공 비행하는 항공기나 헬기를 요격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대공 무기가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사총을 사람이 맞게 되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시신이 훼손됩니다. 네. 예, 그것이 사실 극도로 잔혹한 형태의 처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그 관심을 끌었고 박근혜 대통령도 극도의 공포 정치라는 말을 했고 또 많은 한국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특히 물론 이제 첩보지만 그 고사총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이 고사총이라는 것이 총신이 네 개가 되고 한 1분에 뭐 천 몇백 발씩 나간다고 하니까 이것을 네 개를 쐈다고 하면 그야말로 시신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그 처참한 그런 그 총살형인데 이 북한의 인민무력부장은 한국의 국방장관에 해당하는 그런 직입니다. 단순히 국방장관의 직이라기보다는 특별히 이 김정은과 아주 밀착된 그런 가까운 그런 권력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이 별로 오래되지 않아서 이렇게 숙청이 됐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충격적인 소식인데 과연 현영철이 어떤 인물인지도 좀 알아볼까요?
네, 현영철은 북한군의 서열 2위로 군부의 핵심 실세 중에 하나입니다. 1949년생이니까요. 올해 그 66살이고요. 과거에 그 야전군으로 주로 활동해왔습니다. 지난 2006년에 백두산 서쪽에 있는 북중 국경지대를 담당하는 8군 단장으로 복무를 했고요. 2010년 9월에 그 현영철은 김정은 제1위원장과 함께 그의 고모 김경희, 최영애, 노동당 비서 등과 함께 대장 칭호를 받으며 인민군 대장에 올랐습니다. 또 2011년 12월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직후 발표된 장의위원회 명단에는 77번째로 이름을 올렸고요. 또 2012년 7월에는 리영호의 뒤를 이어 북한군 총참모장 겸 차수로 승진하면서 김정은 시대의 실세 중에 한 명으로 떠올랐습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장정남을 밀어내고 그 인민무력부장에 올랐고요. 석 달 뒤에는 북한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 위원 자리에도 올랐습니다. 또 한 달 전에는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서요. 당시 그 모스크바에서는 국제안보회의가 열렸는데요. 당시에도 그 건장한 모습으로 미국을 맹 비난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의 국정원은 현영철이 숙청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 국정원은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했다는 것이었고요.
네.
이 두 번째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지시를 수차례 불이행하거나 태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김정은이 주재한 인민군 훈련 일군 대회에서 졸고 있는 그런 불충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요. 그 한국 국정원은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영철이 반역죄로 공개 처형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반역죄라고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정원이 파악한 것으로 이렇게 발표한 세 가지 외에도 뭔가 좀 더 중대한 사안이 현영철에게서 있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관측들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처형됐다는 현영철이 북한의 기록영화에 계속 등장을 하고 있다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그 현영철 그 처형설의 그 최대 미스터리 중 의문점 중 하나인데요. 북한은 그동안 간부를 처형하거나 숙청을 하면 몇 가지 그 보여주는 그 반복적인 그 패턴, 즉 행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기록영화. 가령 고위 간부가 김정은 제1위원장이나 김정일 제1위원장하고 과거 다닌 기록영화가 있으면 처형을 한 다음에는 그것을 바로 삭제하는 것이 하나의 그 패턴, 행태 중에 하나인데요. 현영철의 경우는 좀 예외적인 그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정원은 그 현영철이 4월 30일 처형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5월 14일 그 방영된 북한은 그 조선중앙방송에 그 방영된 기록영화를 보면요. 현영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그 왜 그런가 그동안의 그 행태하고 좀 다른 대목이죠. 또 하나는 그 다만 김정은 제1위원장이 최근에 그 15일입니다. 노동신문이 보도한 사진이 있는데요.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이 최근에 그 군부가 관리하는 양어장을 현지 지도를 했는데요. 이 사진에는 또 군부가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현영철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그 여러 가지 그 해석, 여러 가지 의문이 일고 있는데요. 이 기록영화에 계속 등장하는 것이 어떤 이유인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는 숙청이 되면 일단 전에 찍었던 사진이라도 거기에서 삭제를 하는 그런 그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실 거의 예외가 없는 그런 네. 상황이었고요. 그것은 북한이 사실 유일 영도 체계 지침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역죄로 숙청된 경우에는 아예 기록 자체를 없애는 흔적 없애기라고 하는데요.
네.
이것으로서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을 말소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 그런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정한 그 과오를 저질러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과오를 저질러서 이 처벌을 받고 일정 기간 근신하게 되는 그런 징계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삭제를 하고요. 기록을. 그래서 이것이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고위층에서의 어떤 숙청이라든지 인사 조치가 있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관측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그 척도가 됐었습니다.
네. 한국 국정원은 현영철 공개 처형에 대해서 첩보라면서 단정적으로 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 그 이 정보와 첩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만은 이 국정원이 이렇게 첩보라고 그 얘기한 건 지금 어떤 의미인가요?
예, 아직은 확인이 좀 더 필요한 사안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현영철이 처형된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살아있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물론 북한의 자료들을 보면요. 최근에 그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하는 걸 보면 기록영화 이외에 과거의 것들이죠. 기록영화는.
네.
그것 이외에 국정원이 현영철이 처형된 시점으로 얘기한 4월 30일 이후에는 현영철이 김정은 제1위원장을 수행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현영철의 신변이 이상이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아직 아까 말씀드린 기록영화에서 삭제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현영철이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핵심적인 고위 간부인데도 불구하고 이 숙청 사실에 대한 발표가 아직 없습니다.
네.
그런 점으로 볼 때 아직은 첩보 수준이라고 하는 한국 국가정보원의 발표 내용대로 뭔가 공개리에 실제로 처형됐는지 여부는 조금 더 북한 언론 매체 등이나 또는 공식적인 발표나 이런 동향들을 좀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국정원도 그런 부분에서 첩보라는 얘기를 하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또 이 숙청보다는 현영철이 혁명화 교육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전문가가 있다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그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정성장 박사는 그동안 그 몇몇 과오를 저질렀던 북한의 그 당정군 고위 간부들이 대부분 곧바로 그 처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혁명화를 거친 이런 사례가 많다며 그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네. 이 한때 김정은 제1위원장을 자주 수행하던 마원춘 국방위 설계국장, 그리고 변인선 총참모부 작전국장, 또 한광상 당 재정경리부장 같은 인물이 사라진 이유도 밝혀졌다고 하죠.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진 건 아닌데요.
네.
국정원이 이번에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숙청 사실을 발표하면서 이들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도 그 신변 이상이 있는 사실을 확인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마원춘 국방위원회 설계국장은 한국 언론들에는 이 마식령 스키장의 건립을 지휘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고요.
네.
또 최근에 북한이 주력 사업으로 그렇게 건설을 한 문수놀이장, 이것도 네. 마원춘 그 설계국장의 작품인데요. 그 알려지기로는 최근에 이 순안공항 설계와 관련해서 뭔가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의 불만을 사서 숙정됐다. 그리고 그 숙정의 내용은 그 지역의 농장으로 배치됐다라는 이런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변인선 국장, 그 총참모부 작전국장이면 군에서 상당한 실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도 여러 가지 그 훈련 시찰에 동행하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핵심 참모로 자리를 잡았었는데요. 그 어떤 이유에선지 공개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자취를 감춰서 숙청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고요. 한광상 부장, 이 사람은 사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금고지기로 그렇게 알려져 네. 왔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당 운영 자금 그리고 김정은 제1위원장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었는데요. 이 사람은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그 이후에 지난 3월 초 이후에는 이 공식 석상에 등장하지 않아서요. 이 국정원이 지금 뭔가 신상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파악을 하고 상황을 좀 추적 중인 것으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네, 김정은 위원장의 부친 김정일 전 위원장이 이 사망을 했을 때 그 운구차를 호송하던 그 인원이 이제 그야말로 그때 당시에 최고 북한의 실세라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소개가 됐는데 김정은을 제외하고 이제 일곱 사람 중에서 이제 두 사람이 남고 다섯 사람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자 이번에는 이제 현영철이 이제 숙청이 됐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숙청이 된 그런 그 배경과 여파 이런 것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포 정치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비해서 준비 기간이나 권력 기반이 약해서 그런 건가요? 그런 분석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런 분석이 많습니다. 그 아버지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 같은 경우는요, 그 후계자로 지명되고서 실제로 권력을까지는 거의 20년 가까운 그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김정일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 아버지죠.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의 그 여러 가지 그 당, 정, 군 간부를 다루는 방법, 혁명화, 또 숙청을 했다가 다시 되살려주고 이런 어떤 그 후계자 수업, 일종의 그 제왕학을 견습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반면 저희가 뭐 여러 번 보도해 드렸습니다만은 그 김정은 제1위원장 같은 경우는 후계자 수업이 뭐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짧습니다.
네.
짧게는 1년, 뭐 길어야 한 3년 정도의 기간이기 때문에요. 그 준비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닌가 그런 한 가지 그 관측이 있고요. 또 다른 것은 나이 문제입니다. 그 올해 그 김정은 제1위원장 같은 경우는 나이가 지금 31살에 지금 불과한데요. 지금 그 요번에 그 천영설이 나도는 그 현영철 그 인민무력부장 같은 경우는 66살이고요. 대부분 당정군의 간부, 김정은 위원장이 데리고 다니는 간부들이 대개 60, 또 많은 경우는 70 정도의 그 나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거의 뭐 김정은 제1위원장의 뻘을 보면 거의 뭐 아버지 뻘 되는 나이이기 때문에요. 따라서 이 같은 어떤 나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나름대로 어떤 자격지심, 그 어떤 컴플렉스 이런 게 있어서 좀 상대적으로 좀 더 그 이런 그 공포 정치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네. 아닌 게 아니라 어떤 분석가들은 그 단순히 옆에 서 있는 그 측근이 이 살짝 웃는 모습만 봐도 그것이 김정은으로서는 자격지심이 있다고 한다면 저렇게 웃는 것이 나를 혹시 비웃는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잔인한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뭐 이제 정확한 건 아니지만 뭐 그런 분석까지 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 관련해서 좀 흥미로운 한국 언론의 보도가 있어서 제가 좀 그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 하루아침에 사실 측근 핵심 실세 이런 사람들을 처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일이 있었고요. 장성택 고모부인 그 핵심 실세인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도 처형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이 자신에 대한 절대적 복종과 충성을 통해서 말하자면 그 권력 기반의 취약성을 좀 커버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것은 정치적 경험이 부족한 것에서도 기인한다.
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언론의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의 통치술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그 통치의 첫 번은 숙청. 말하자면 잔인한 처형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 기반을 다지고 충성을 이제 말하자면 다짐받는단 말이죠.
네.
두 번째로는 견장 통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여러 번 북한의 공식 발표였죠. 알고 있는 대로 이 군 고위급 인사들의 계급장을 떼었다 붙였다 하는 것을 상당히 여러 차례 반복을 합니다.
네.
이번에 숙청돼서 처형된 것으로 알려진 현영철의 경우에도 대장에서 상장으로 계급을 자주 바꿉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같으면은 별 4개 육군 대장이 어느 날 갑자기 별 2개 소장이 됐다가 다시 대장을 달고 네. 그 다음날 이런 네. 상황은 있을 수가 없는데요. 이 북한은 상당히 이런 일들이 잦고 바로 이것도 불안정한 그런 체제를 보여주는 것인데 통치의 일환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견장 통치라고 하고요. 또 서열 경쟁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황병서 정치국장과 또 최룡해 국방위원 이 두 핵심 실세들의 김정은 제1위원장에 이은 2인자냐 3인자냐
네.
이것과 관련해서 자주 북한 언론 매체들의 보도를 보면 그 순서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서열 경쟁을 통해서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충성심을 말하자면 좀 이끌어내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의 통치술을 흥미롭게 분석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공포정치를 함으로써 이것이 오히려 권력기반을 다지는 것이 아니라 더 역효과를 낼 것이다. 이런 또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다는 건지 그 부분도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북한 전문가들은 이 같은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의 그 공포정치 이런 것이 그 단기적인 효과와 그 장기적인 효과로 그 나눠보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또는 외형적으로 보면 공포정치가 어느 정도 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이렇게 자기 말을 지시를 잘 안 듣는 사람을 바로 그 처형을 하고 더군다나 잔인한 방법으로 처형을 하니까요. 외형적으로는 공포에 질려서 그야말로 그 충성을 다 할 수밖에 없고 그야말로 말을 잘 듣는 척하는 그 복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뭐 단기적으로 뭐 효과라면 효과고요.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그 역효과를 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이렇게 공포 정치를 하게 되면요. 그 김정은 제1위원장과 그 당정군 간부 사이에 기본적으로 신뢰가 깨집니다.
네.
어느 나라 공간에 그 당정군 그 간부들은 그 최고 지도자에 접근해서 충성심을 보이고 또 이를 통해서 그 출세를 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권력의 중요한 하나의 그 행태들인데요. 이렇게 자기 말에 조금이라도 뭐 회의 시간에 졸거나 무슨 아주 조그만 문제 때문에 처형을 하게 되면요. 그 당정군 간부들이 그 최고 지도자에게 접근하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또 하나는 그 정책 건설적인 그 정책 건의하기가 어렵죠.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간부들이 무슨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건축물의 그 좀 양식을 바꾸자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이것이 나의 지시를 어긴 것이다 이렇게 해서 숙청을 하거나 뭐 처형을 할 경우에는 그걸 본 다른 간부들은 도저히 그런 어떤 건설적인 그 정책 대안이나 제의를 하기가 곤란하고요.
네.
따라서 그 어떤 현상이 발생하면 면정복배 현상이 상당히 많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그 전문가들의 분석들이 있어서 제가 그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 면정복배, 최 기자가 지금 면정복배라고 했지만 북한에서는 음봉양위라는 말을 흔히 씁니다.
네.
음양 있지 않습니까?
네네.
보이지 않는 데서는 봉 잘 받들다가 같은 뜻이죠. 물론 네. 그리고 이 잘 보이는 데서는 이렇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뭐 이런 적인데요. 면정복배랑 같은 뜻인데 미국의 전문가들 가운데는 이런 공포정치가 극단적인 공포정치가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하자면 공포정치는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서 복종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은 어느 정도 도를 넘으면 거기에 반발하고
네.
말하자면 맞서려고 하는 세력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바로 이런 가능성을 지적해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지적을 하기도 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어떤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외국 언론들도 상당히 이 북한의 이번 이 사건에 대해서 그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미국 언론들은 참 많은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바로 이런 극단적인 공포 정치가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도 중국은 상당히 좀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죠?
예. 이 중국은 북한 내부의 사안에 대해서는 늘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이번의 경우에도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왔을 때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그런 소식을 전혀 들은 바가 없다라고
네.
이렇게 간단한 논평을 한 것이 전부입니다. 반면에 미국도 상당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다만 이 사실인 것을 전제로 할 때 사실이라면 극단적인 잔혹함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니냐 정권에 이렇게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가 보내드리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바다면을 뚫고 불쑥 솟구친 탄도탄이 거세찬 불줄기를 뿜으며 장공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네, 방금 북한 방송원의 목소리 들어보셨는데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 시험에 대한 내용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것이죠?
예, 북한이 이 시험 발사가 완전 성공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날짜나 장소는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이 시험 발사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직접 참관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이 시험 발사를 참관한 후에 이 가까운 시일 안에 이것이 실전 배치되면은 적대 세력의 뒷잔 등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탄을 달아놓은 것이 된다. 그러면서 이 북한이 세계적 수준의 전략 무기를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북한은 지상에서는 여러 차례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수중 미사일 발사, 그러니까 잠수함에서 물 속에서 쏴서 물 해면 위로 떠오르게 한 다음에 그 미사일이 각도 방향을 잡아서 표적에 그 명중을 한다지 그런 시험인데 이것이 군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좀 살펴볼까요?
네, 북한이 그동안 그 소형 핵탄두가 장착된 그 장거리 미사일, 전략 탄도 미사일이죠. 이런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건 뭐 사람스러운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군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어느 나라든지 그 전략 탄도 미사일을 개발할 때는 그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고정식 미사일. 그 대포동이나 그런 데 있는 그 미사일을 발사한 고정식 미사일을 개발하고요. 그다음에 이동식 대형 트럭에 싣고 다니면서 적의 그 레이더망을 피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발사하는 그런 이동식 미사일을 개발하고요.
네.
맨 마지막에 개발하는 것이 바로 이 수중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 두 가지 이동식 미사일과 고정식 미사일은 저희가 다 포착을 했고 그동안 시험 발사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된 거는 최초로 그 수중, 즉 잠수함에서 발사될 수 있는 그 탄도미사일 그 시험을 한 건데요. 이것은 뭐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만은 잠수함이 일단 물속에 들어가면은 레이더로서도 그 대단히 그 포착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만일 저 북한이 그야말로 이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이런 미사일을 개발하게 된다면은 그 미국 또 물론이고 한국, 일본 등은 굉장한 새로운 그 군사적 위협에 놓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그 미국과 한국 간에 좀 그 평가를 하는데 좀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 온도 차라고 말씀하셨는데 미국은 사실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건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것을 보면은 이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거기 이 이번 사안을 보는 그런 인식에는 좀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한국은 이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중에 그 다섯 번째로 이번 일과 관련해서 외교 안보 관계 장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네.
그만큼 이번 사안을 위중하게 본다는 그런 의미였고요.
네.
또 한국의 집권당과 정부가 긴급 당정 회의를 열어서 이 문제를 논의를 했고요. 이 국방부도 이번에 그 시험 발사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을 해치는 사태라고 하면서 북한이 이 개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언론들도 이것이 심지어는 게임 체인저, 말하자면 남북한 간의 군사 대치 상태에서 말하자면 북한 쪽으로 상당히 그 우위를 가져다주는 그러한 상당히 중요한 사태다라고 하면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한국에서는 그 미사일 방어 체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되는 게 아니냐. 라든지 또한 잠수함 탐지 전력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정보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라는 정도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고요. 이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체로 전문가들은 이것은 과대 해석을 좀 경계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아주 초기 단계에서의 시험이지만 실제로 이것이 전력화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런 것이고 아주 초기 단계에 말하자면 기초적인 수준의 그 시험 발사를 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요. 또 북한이 발표한 이 시험 발사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조차도 아직 북한의 기술력으로 볼 때는 그 단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조차 있습니다.
네. 이 북한의 이런 탄도미사일 개발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아닌가요?
안보리 위반입니다. 그 유엔 안보리는 그 북한이 그 미사일과 그 핵실험을 할 때마다 안보리 결의를 여러 번 채택을 했는데요. 그 예를 들어서 지난 2006년에 채택된 안보리 결의 1695부터 지난 2013년에 채택된 2094호까지 모든 안보리 결의에는 북한의 그 탄도미사일 기술을 개발한 모든 발사체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그 수중에서 그 미사일 그 사출 실험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이것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됩니다.
네. 미 국무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짧은 내용이라도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방금 최 기자가 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한 것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조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요. 북한이 영내에서 긴장을 추가로 고조시키는 행동을 자제하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는 구체적 조치들에 초점을 맞추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더불어서 미국은 동맹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견고히 지키고 있고 또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이렇게 한미 간의 그 안보 조약 그리고 동맹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군사 분야로 지난주에는 또 북한의 포사격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포사격 훈련인데 13일 서해상에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전에 하겠다고 한국에 통보를 했나요?
그렇습니다. 북한이 그 13일 날 그 오후 3시부터 그 15일 24시까지 서해 백령도와 그 연평도 일대 그 북방 한계선 이북 지역에서 포사격 훈련을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의 통지문을 서해군 통신선을 통해 한국 측에 보냈는데요. 그동안 그 이런 그 사전 통보가 잘 없던 쪽으로 봐서 다소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 야간에 포사격을 했다고 하는데요. 한밤중에 이렇게 포사격을 한 의도가 따로 있을까요?
예, 그 포사격을 하면은 대체로 세 가지 의도를 그 얘기들을 하죠. 첫 번째로는 군사 훈련의 일환이기도 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 포사격을 통해서 그 포의 성능을 좀 개량하려는 그런 네. 시도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무력 시위를 하는 것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야간 포사격을 한 거에 대해서는 이 북한이 좀처럼 야간 그 사격 훈련은 하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한국 군 당국은 이번에 야간 사격 능력을 좀 고양시키려는 그런 강화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야간에 이렇게 사격을 한 것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VOA가 보내드리는 주말 시사 프로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성공단 사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임금 인상을 둘러싼 개성공단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입주업체에서는 이 잔업 거부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선 이 잔업 거부 사태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알아볼까요?
예, 말하자면은 정해진 근무 시간 이후에
네.
그 일이 아직도 남아 있으면은 그거를 다 하고 가는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돈을 주어도 그 더 남아서 일을 하지 않는 상황을 잔업 거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 개성공단의 일부 입주 기업의 그 북한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잔업 거부뿐만 아니라 태업도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 태업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이전에 비해서 이 손놀림이 더 늦다든지
네.
이렇게 해서 좀 게으름을 피우는 거라고 할까요?
의도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네. 일부러.
네.
그러니까 임금을 제대로 내가 못 받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회사 측에 대한 불만이 있다든지 이럴 때 태업을 하기도 하고 잔업 거부도 하고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실 스트라이크라고 해갖고 아예 파업을 하기도 하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노동자들이
네, 네.
그런 것은 그 금지돼 있고요. 태업이라든지 잔업 거부로 이렇게 불만을 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뭐 태업 뭐 여러 가지 뭐 형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결국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협상을 해서 또 합의점을 찾아서 해결해 나가고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이와 관련해서 담화를 발표했다는데 임금을 올려달라는 얘기였나요?
그렇습니다. 그 임금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북한에서 그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총국이 있는데요. 이름이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입니다. 지난 13일 날 그 대변인 담화를 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임금을 올려달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요. 그 예를 어떤 논리를 했냐면은 개성공단의 그 연간 생산액이 그동안 그 처음에 비해서 30여 배나 늘었다. 그런데 그 근로자들의 최저 노임은 1.5배밖에 늘지 않았으니까 이것이 바로 그 세상에 내놓고 말하기조차 부끄럽다. 이렇게 그 아주 낮은 수준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임금을 올려달라 이런 그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임금이 이제 인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올려준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이 북한 근로자 주머니에 직접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 북한 근로자들,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들에게 가는 임금은 지금 북한 당국에 지불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 당국이 여러 가지를 떼고 근로자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북한은 사실 개성공단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해외 파견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임금에서 상당 부분을 여러 가지 명목으로 떼고 간접적으로 지불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말하자면 노동 탄압이라든지 인권 침해라는 그런 국제사회의 여러 지적들이 있고요. 개성공단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참 그 중간에서 참 애를 먹고 있는 측은 이제 그 업주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입주 기업들의 입장은 어떤지 간단히 좀 살펴볼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주 기업들은 상당히 그 난처한 상황입니다. 북한에서는 그 임금을 올려주지 않으면은 퇴업 또는 그 잔업 거부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한국통일부는 이렇게 일방적인 임금 인상은 곤란하다. 따라서 남북 간에 어떤 그 협의가 돼서 문제가 합의가 될 때까지는 올려주지 마라. 그래서 곤란한 입장인데요. 이 중에서는 일부 그 기업들은 좀 임금을 줘서 월급을 지급한 기업도 있고요. 일부는 또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한국 기업들이 남북 간 그 당국 간 사이에 껴서 상당히 곤란한 입장입니다.
네. 한국 정부 입장이 어떤지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 한국 정부는 사실 북한 측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그 정해진 5% 이상으로 올린 것이 그 액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임금 조정 문제는 남북한 양측 간의 사전에 합의를 통해서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 북한이 일방적으로 임금 인상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국 간에 마주 앉아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사안이다. 그런 맥락에서 대화를 제기하고 있고요. 이 북한이 계속해서 대화 자체를 거부하면서 일방적인 조치들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 사태가 점점 더 갈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겁니다.
네. 오늘은 북한의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숙청 소식 그리고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그리고 임금 인상을 둘러싼 개성공단 갈등 사태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에는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